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자막을 따라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다 같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마하나임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살리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가 능력으로 힘있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넘쳐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풍성한 삶, 충만한 삶, 복된 삶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복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종 고갈된 삶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항상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간혹 가끔씩 삶의 고갈을 경험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왜 우리 삶에 고갈이 오는가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만약 다시 한번 바꾸라고 한다면 풍성한 삶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종종 찾아오는 불청객, 이 고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살펴볼 때요, 왜 우리 삶이 고갈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은혜의 근원을 멀리하게 되면 고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전라도 광주 외곽에 있는 그 논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논들을 다 팔아서 자녀들을 다 대학, 대학원까지 보내시느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어렸을 땐 논이 많았어요. 근데 논이 위치가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경지 정리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불도저로 반듯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만은 아주 어렸을 때는 이 논들이 구불구불하고 논두끼리 굉장히 그 불규칙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기 전에는. 그래서 이 물길이 반듯하지가 않고, 그래서 어느 위치에 있는 논이 가장 유리하냐면 저수지 바로 밑에 있는 논, 아니면 냇가 바로 옆에 있는 논들이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은 늘 농사를 지면서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다행히 저희 논들은 저수지하고 좀 가까운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에서 멀리 있는 분들이 가끔 올라와서 싸움을 해요. 물 싸움을 해요. 위에서 물을 다 대니까 저 아래는 물이 안 오니까 올라와서 위에서 물기를 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없으면 그냥 물기를 그냥 아래로 트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고 서로 실갱이하고 싸우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저수지에 바로 붙어 있으면 농사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근원으로부터 수원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늘 물 걱정을 하며 삽니다. 가뭄이 오면 당연히 수원지가 먼 곳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지고 그대 곡식은 흉년작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왜 은혜가 고갈이 됩니까? 은혜의 근원 되는 생수를 떠나서 스스로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스스로 해보려고 할 때 은혜가 고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죠.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면 그 나무를 뽑아서 물 옆에 심어야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풍성해지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고갈은 왜 일어나는가? 고갈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물 한 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컵은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절반쯤 마시고서 아, 이 잔이 어떻게 될까 고민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잔은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나기 전에, 은혜 받은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다시 컵의 물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생수통에 가서 쏟아지는 물을 받는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흐르는 그 물 옆에 있으면 고갈될 염려가 없겠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채우면 됩니다, 여러분. 컵의 잔이 비워지면 다시 바로바로 채우면 됩니다. 비워지기 전에 채우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계속 채움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갈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누구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쉬면, 말씀을 오랫동안 덮어두면, 말씀 듣는 기회를 띄엄띄엄 하면 은혜가 고갈되게 돼 있습니다. 아, 나 믿음이 떨어졌나 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원래 정상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도 며칠 기도 안 하면 네,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 내 믿음이 떨어졌나, 내가 약한가, 그게 아니라 은혜의 근원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은혜의 그 충만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그것을 채우는 간격을 좀 빈번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그 기간, 그 간격을 너무 넓히지 말고 빈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두 번 듣는 것이 더 유리하죠.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수요예배 나오라고 제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수요예배 아니면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은혜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시면 하루하루가 충만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다 인정하시죠? 해보셨으니까 아 이게 힘들다는 걸 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실 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확인했습니까? 열심히 말씀을 들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충만이란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채운다는 뜻입니다. 컵에 물을 부으면 컵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 들어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채우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우리의 육신을 술로 채웁니다. 술을 부어 마시면 술 충만해지는 거죠. 하지만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줄 알지만 죄송하지만 오늘은 술 충만과 성령 충만을 한 번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술에 충만한 사람과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비슷한 증상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잘 아시다시피 술에 취하면 대부분이 시끄러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말이 많아집니다. 술에 취하면 고성방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도야 뭐죠? 홍도야 뭐 어쩌고 저쩌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노래를 하는데 찬양을 부릅니다. 술에 취하면 얼굴 색이 달라지죠? 뻔뻔해지죠? 네. 성령 충만한 사람도 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내가 더 이상 내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도 스스로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술에 취하면 술이 주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은 성령님 위에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로 사모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제쳐두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제일 우선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나와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시려면 그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갈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으십니까? 서로 화답한다는 말은 주거니 받거니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한번 지역 모임이나 어디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각자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한 곡씩 돌아가면서 불러보세요. 이것이 찬양으로 시와 찬미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세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노래방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해도 그 중심은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가운데 주인으로 모셔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돌아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또 나왔죠 여러분 항상 감사하며 감사는 재탕을 해도 괜찮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는 재탕에도 괜찮대요. 예.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자랑을 재탕하는 사람들 있어요. 자랑을. 자랑. 네. 사실은 감사한다고 하면서 자랑질을 하는 거야. 근데 자랑하고 감사는 좀 달라요. 결론이 달라요. 결론이. 자랑은 나에게로 오는 것이고 감사는 주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아들, 딸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똑같은 직장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결론이 달라, 결론이.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감사고 결론이 내가 잘났어가 되면 자랑질이 되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일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감사를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또 반복하셔도 됩니다. 네, 세 번째,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5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물론 이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한 삶에 관련된 부부관계예요. 남과 여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하지만은 이상하게 위계 질서가 생깁니다. 아니면 주도권이 생겨요. 경제 주도권은 이쪽, 그 다음에 자식 교육 주도권은 이쪽, 뭐 어떤 식으로 생기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쥐는 그런 주도권이 생기든지 그건 좀 비극이죠. 아무튼 그런 것이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것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고 교인들과 목사도 서로 복종하고 회사에서 사장님과 직원들도 서로 복종하고 이러면 지상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생활이 그게 더 쉬워 보여서 그런지 효율적이어서 보이는지 항상 위계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피차 복종할 거니까 어차피 복종할 거니까 내가 먼저 굽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또 반대 방향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멸하지 말라는 단어는 불을 끄다라는 때 그 소화기 있죠, 소화기 여러분. 소화기를 영어로 extinguisher라고 그래요. extinguisher. 불을 확 제압해서 꺼버리는 건데 그 단어하고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냥 쫙 꺼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더 풀이를 해봤습니다. 원어로는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나의 영인지 그리스도 영인지 성령인지 이게 구분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신학적인 해석을 하면서 성령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영이라고 그냥 번역해야 원어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영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면 좀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오죠. 여러분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우리의 영에다가 수화기를 촥 뿌려가지고 꺼버리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불타오르듯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성경에는 세 가지 메타포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수전절인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는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성령은 시원한 생수의 강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처럼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는 불꽃처럼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불같이 임하신 성령, 그 불을 끄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을 끄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고른 것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 단어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그 원어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 꺼져가는 등불을 우리 보통 병든 질병으로 죽어가는 심령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그 불길을 끄지 않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소중하게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어에서 이사야서 42장의 맥락에서 이 꺼져가는 등불은 무슨 등불이냐면요, 정의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42장 1절 4절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택한 분이 무엇을 하냐면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의는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일, 바른 일, 죄악을 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 의로운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정의를 베푸는데 그 정의가 꺼져가는 것 같아도 그 등불을 절대로 끄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불길을 끄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은요, 정의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일을 하면, 나쁜 일을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을 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씻음과 의롭다 하심은, 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테니까, 이 거룩함,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셔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죄악된, 또 추악한 일을 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7절 읽으실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거짓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성령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화를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 평화를 깨뜨릴 때, 다른 사람과 불화할 때, 화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목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불화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도 좀 이상한 일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실까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으니까 마지막, 예, 악을 버리라. 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악을 취할 때, 악을 간직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좋은 것을, 선한 일을 하셔야 합니다. 선한 결정을 하시고. 그런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셨는데 이 버리라는 말이 좀 마음이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습관에 남아있는 악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성령이 막힙니다. 성령께서 방해를 받으십니다.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성격이 저 모양인고, 그것이 그 사람의 악한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이는데 자기에게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고 내다 버리셔야 고갈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견고한 진이라고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불신앙 속에 살면서 남아있는 버릇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음식일 수도 있고 음료수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예수 영접하고 영생을 누리기로 이미 확정되었지만 아직 내 안에 고룩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언제까지 껴안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은혜가 빨리 고갈되는 분들, 은혜를 받았는데 금방 지치는 분들은 내 안에 그런 견고한 진이 크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반대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열심히 노력하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주인이신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음성대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안에 문제가 발견됐을 때,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 먼저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받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이고 은혜를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문제를 내가 깨달았으니 이제부터 해결사는 나야,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의 주도권을 빼앗아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붙드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수가 철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방해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